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8, 19, 2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20절. 구약 성경 아마 966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 찾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설교 제목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에서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라 그랬습니다. 대선지가 있고 소선지가 있는데 대선지는 몇 명이 있다 그랬죠? 예, 제가 손가락을 네 명입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누구요? 다니엘, 이렇게 네 명입니다. 그럼 왜 대선지라 그럽니까? 이분들이 목소리가 컸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더 정확하게 했습니까?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성경에 쓴 양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소선지, 대선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가만 들여다 보시면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적과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는데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이 선지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또 누가 있죠? 엘리사, 뭐 나단 선지, 뭐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선지, 소선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어서 신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 성경의 핵심 구절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잡아보면은 43장 11절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얼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3장 11절.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우리와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43장 11절 1018면 가정에서도요, 우리 현장에서도 43장 1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은 이사야서의 한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소는 나귀는 구유를 알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한탄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면서 무슨 내용이 그 속에 한 줄기 쭉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심판이 있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남은 자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뒤쪽으로 가면은 그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사야서의 핵심 장을 한번 뽑아보라 그러면 많지만은 그 중에 53장을 뽑습니다. 고난의 종. 아주 초라하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같이 제물이 되시는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요즘도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쭉 가다가 53장 건너뛰어버리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그렇게 초라하게 올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넘넘하게 막 참 하나님의 참 빛을 발하면서 와 세상을 정복하는 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53장은 핵심 성경 구절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예언서 중에 가장 장수로는 많습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 장수로는 가장 많고 내용으로는 가장 많지 않습니다. 내용으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서가 가장 깁니다. 이제 한 장 한 장이 긴 거죠. 이사야서보다. 그리고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시편이 많이 인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뭐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신약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고 오늘은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는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참 뭐 없는 자들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오라 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보시면은 오지 마라 그럽니다. 오지 마라 그래요. 왜 오지 마라 그럽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그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얼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럽니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해요? 보이러 오니 이제 보이러 오는데 그렇게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 없는 자도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오고 답답한 자들도 오고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게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올 때는 다 손에 뭘 들고 나옵니다. 그냥 오지 마라 그러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공수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없는데요. 아무리 없어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허락을 하죠? 비둘기까지 허락하잖아요. 새. 아주 가지고 나오면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지만 아무리 못 먹어도 그것까지는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라 그럽니다. 이게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갖고 오는 거. 13절 한번 보실래요? 헛된 재물을 다시 어떻게 해요? 가져오지 말며 가져오는 거 싫다는 겁니다. 가져오라 그랬는데 저 앞에는 이제는 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때 우리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15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부르짖으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뭐 구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가는 게 많은데 오늘은 보니까 오지 말아라 재물도 가지고 예물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기도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예물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한테 와서 마당만 찔끈찔끈 밟고 하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인사만 하고 가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나하고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얼마나 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게 이제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오지 마라 그러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물 갖고 오지 마라 그러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마당만 찔끔찔끔 밟고 간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지금 뉴욕 일원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 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굉장히 귀한 거죠. 귀한 거죠. 근데 성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개 운동하고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주여 하는 거 그 회개 맞아요. 근데 그게 회개의 다 아닌 거 있죠. 회개 기도와 회개는 결국 뭡니까? 그러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그거를 다시는 그 비슷한 거나 그 유사한 거나 그런 길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회개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것조차도 어렵지만 그래도 쉬워요. 하나님 주여 그러면서 제가요 이렇게 하는 거 회개 기도잖아요. 그러면 회개 기도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참 소도 그 나귀도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잊어먹은 지가 이거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주님 저 왔어요 그렇게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닌지 이제 너희가 나한테 오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예물을 갖고 오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기도도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라는 겁니다. 다 오라 오라 와서 변론하자. 이 변론은 법정 용어입니다.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조목조목. 그래서 이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는 거 아까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진지하게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속이 시뻘건 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홍 같고 진홍 같고 오늘은 색깔로 이렇게 우리 죄를 설명합니다. 시꺼멓다고 표현을 안 하고요. 새빨갛고 새빨갛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는 검은 글씨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붉은 글씨 같은 걸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 호손이 무슨 글씨라는 소설을 썼어요? 좋은 글씨라고 기억나죠? 그렇죠? 좋은 글씨.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씨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붉은색의 좋은 글씨가 진짜로 성인의 글씨같이 되잖아요.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자기가 그 좋은 글씨를 감당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 막 변명 안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죄가 진짜로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우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너희 죄가 너무 붉다는 겁니다. 빨갛고 빨갛고 너무 빨갛다는 겁니다. 이걸 씻을 방법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냄새난다. 오는 것도 싫다. 그거 갖고 있으면서 해결 안 오고 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싫다. 너희가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 다 싫다. 예물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조목조목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게 주홍같이 진홍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18절요 우리 천천히 한번 다같이 읽으십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오라 그러니까 가서 그 다음 뭐 하죠? 조목조목조목 하나님 제가 이랬네요. 하나님 저렇게 했네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내가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그까지 하지 않고요 기도까지만 해서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도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예물을 갖고 오는 거 예물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생명처럼 귀한 걸 뚝 떼서 오는데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가져오는 거 냄새난다는 겁니다. 저 뒤에 가면 이렇죠. 너가 그렇게 가져오는 거를 너희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는지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요 아주 온전하고 순전한 거 안 갖고 오고 험있고 더러운 것들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총독한테 바쳐봐라. 총독이 너희를 진노할 거라고. 근데 어떻게 그걸 나한테 가져오냐고. 무슨 뜻이에요? 너희 마음이 회개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다가 드리는 기도는 다 가증하다고. 우리 성경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이 잠언 앞에 우리 잠언했었는데 잠언 28장에 가시면요. 28장 9절. 저는 이 잠언을 다루고 난 뒤에 이 성경구절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서 이렇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목사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참 이런 성경 말씀은 무서워요. 잠언 28장 9절 941면 잠언 2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 기도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기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 기도 드리기 어려운 거를 막 마음을 붙잡아서 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듣기 싫다는 겁니다. 언제 듣기 싫습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드리는 거. 너는 기도 드리는 그 시간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드릴지 모르지만 나는 24시간 너를 만나고 있는데 기도 드리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는 일상생활 시간에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나와서 기도 드리면 내가 그 기도는 어떡하다고요? 가증하다고, 들어주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성도들 얼마나 이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게 하고요, 우리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는 성경 구절인지 모릅니다. 나의 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두 개로 딱 요약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두더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다가 진짜로 주여 그러면서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성경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와서 지금 하나님 변론하자요. 오라. 네, 저 왔습니다. 그리고 가만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이렇게 끓이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내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요. 이사야 1장 19절로 가보시면은, 19절로 가보시면 회개 얘기를 했잖아요. 와서 조목조목 얘기해서 주홍같이 진흙 같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이렇게 희게 해준다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받는 비결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바뀐 생활이에요. 그게 바른 생활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할 때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땅이 소산을 내고 기름진 것을 먹고 이게 복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궁무진한 은혜를, 그런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뭐 하자? 변론하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는 그 생활은 정리를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쉬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평생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바뀌지 않고 어제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소리 내어 기도하지는 않아도 가만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바꾸어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받은 복이 크고 커서, 그렇게 해서 깨달은 은혜가 크고 커서 한평생 주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